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테러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테러로 앞으로 미국과 한국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부패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경제 확산과 함께 권력기관 간부들의 부패가 심해지는 데 따라 민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미국 퍼거슨시에서 경찰과 법원에서 상습적인 인종차별이 이뤄졌다고 연방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조찬 강연장에서 테러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으로 앞으로 미국과 한국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테러 공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은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범인은 민간단체 활동가인 55살 김기종이란 사람이었는데 리퍼트 대사는 범인에게 흉기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 등을 공격받았습니다. 범인은 테러를 저지르던 중 주변 참석자들과 경찰에 제압돼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 리퍼트 대사 얼마나 다쳤습니까?
예,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져서 2시간 반 동안 상처 부위에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어 80바늘쯤 꿰맸지만 안면의 주요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또 리퍼트 대사가 왼쪽 팔뚝에 3cm가량 관통상을 당하면서 새끼손가락의 신경과 엄지와 검지를 펼 때 쓰는 신경이 손상됐지만 봉합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이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위터에 자신은 잘 있고 상태도 좋다며 한국민들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해서 테러를 저지른 동기는 무엇으로 조사가 됐나요?
네, 테러를 저지른 김 씨는 붙잡힐 당시 미한 연합훈련이 전쟁훈련이라며 이에 반대해서 테러를 했다고 외쳤고 경찰 조사에서도 미한 연합훈련이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진상과 배후 세력까지 엄중하게 조사하는 한편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주한 외교 사절 등 요인과 공관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6일 범인 김 씨를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흉기 공격 테러가 일어난 뒤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네, 먼저 현재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보고를 받고 디퍼트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은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디퍼트 대사의 수술이 끝난 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건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위로하고 특히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 디퍼트 대사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자신도 9년 전 2006년 5월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다가 괴한의 공격으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의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직후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변보호 책임자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대처를 살펴봤는데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 공격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디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디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몰상식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은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피습으로 부상한 디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쾌유를 빌었다고 버네딧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과 한국 조야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디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에 충격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공격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4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테러 공격이 특정 단체나 세력이 아닌 한 명의 극단주의자가 공격한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관계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역시 이번 사건이 과거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리비아 주재 미 대사와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처럼 폭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테러 공격을 지지하는 세력도 한국에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또 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디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디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몇 가지 법률안 처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단체는 개인이 저지른 테러를 빌미로 공안 탄압을 증폭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도 리퍼트 대사가 피습당한 지 10시간 만에 매우 신속하게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 논평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저녁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며 전쟁광인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러 공격 다음 날인 6일에는 대부분의 북한 매체들이 같은 논조를 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한 민심의 반영이자 한거의 표시라는 건데요. 특히 범인이 흉기를 휘두른 행위를 정의의 칼세례로 표현하며 미화까지 했습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에 대한 테러 공격을 미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테러 행위를 두둔하는 것을 심히 개탄한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태도는 테러에 반대한다는 그동안의 북한의 대외적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테러를 지지하는 태도는 한국에서 미한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목소리나 반미 정서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조셉 디트라니 전미 국가정보국 소장은 폭력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전 세계가 폭력적 행동을 규탄하는 마당에 북한 당국의 이런 반응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일어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한국 측 대응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전망했고요. 또 북한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정치적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고 캐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과 협력해 과거나 현재보다 훨씬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 최종 보고서의 결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자 인권과 국제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의 기조연설이 쓴 다음 날에는 남북한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을 했습니다. 네. 양측의 연설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북한 측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라고 말하고 COI 조사 보고서에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북한이 언제까지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비인도적 행위를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조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격언을 소개하면서 북한 대표로 참석한 리 외무상 자신이 누구보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즉각 구체적이고 진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남북한 대표의 발언 내용이 정말 극과 극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네.
한국의 조태열 외교차관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같은 외교관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애처롭다는 연민의 정을 느꼈고 또 속으로는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그만큼 북한 당국을 압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으로 북한 당국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번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요 안건은 어떤 게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4주일 일정으로 지난 2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6일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이어서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의 기조연설 또 남북한 대표의 상반된 주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제 화제를 바꿔서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의 투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기강잡기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간부들의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며 사리사욕에 빠지지 말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논조는 지난달 1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정부패를 상대 악습의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기강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신호로 풀이됩니다. 노동신문은 무력이 사상적 변질의 첫걸음이라며 간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적 과제로 들고 나온 데는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시장경제의 확산에 편승해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시장 활동에 개입하는 권력기관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지난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단속과 뇌물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업자금 마련이었습니다. 단속과 뇌물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될 만큼 부정부패가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장 박사는 또 탈북자들이 꼽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의 첫 번째가 중앙당 간부였고 두 번째는 법기관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소득 격차가 크게 생기게 되면 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텐데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불만 해소, 그러니까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통해서 소득 격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부패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데는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칠 교수는 북한 당국이 앞으로 실제로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얼마나 처벌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정권이 인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간부들의 부정축제를 막는 신용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세라 함께 듣겠습니다.
오 세라 알고 있는지 나를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을 느껴주어 할 수만 있다면 너의 온몸으로 어세라 꿈처럼 다가왔다 아두 전진한 눈빛은 세상이 변한다 해도 영원히 나무리 한창 내 곁에
да, 4 прикупить, уже на это хочет истрат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60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Привет.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달 27일 모스크바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입니다. 넴초프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 여자친구와 크렘린궁 주변을 걷던 중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모두 6발의 총격 중 4발이 넴초프의 등에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반푸틴 인사인 넴초프는 이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반정부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를 공개할 거란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불과 이틀 앞두고 피살된 겁니다. 시위는 넴초프의 죽음을 추모하는 집회로 바뀌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넴초프의 사진을 들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넴초프는 1959년 러시아 남부 소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연구하고 방사능 연구소에서 일하며 60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반대 운동에 가담하면서 정치 활동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90년에는 고르키 지역에서 러시아 최고회의 대의원에 출마했는데 후보 12명 중 유일하게 공산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고회의에 입성한 넴초프는 두각을 나타내며 한때 옐친의 후계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옐친 정권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경제개혁을 책임지는 제1부총리에도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났고 2000년 푸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야권 운동가로 변신했습니다. 넴초프는 다른 활동가들과 야권 운동 연대를 만들고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경제 실책을 비판했습니다. 여러 차례 체포되면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지만 반정부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넴초프가 피살된 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반대했던 야권 지도자나 언론인 여러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만 배후가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즉각 넴초프의 장례식에 조화를 보내고 그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피살된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화제 인물, 오늘은 최근 피살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시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이번 주 개막을 했죠?
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이 두 가지 정협과 네. 전인대를 이제 양회라고 하는데 정협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정자문회의의 성격이 있고 전인대는 의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과 조치들을 이 양회 기간 동안에 마련을 하게 되는데 네. 정협은 이번 주 이제 3일에 개막을 했고 전인대는 5일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세 번째로 맞는 양회죠.
네, 올해 양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정협 개막식에서 위정성 정협 주석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올해 정협 또 전인대에서도 중첩적으로 다룰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위 주석은 올해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 체계와 핵심 가치의 실천 그리고 이제 중속 성장기를 맞아서 중국 경제의 발전 또 중국 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육상 해상 신실크로드의 건설 또 환경오염 방지 법에 따른 국가 통치 민족 단결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고요. 정협 전체 위원 2,217명 중에는 2,153명이 참석했는데 평소 다른 해보다는 이 불참자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네, 중국 양회가 열리면 항상 이 한 해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
네.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장률 목표를 조금 낮춰 잡은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에 이제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를 제시를 했는데
네.
지난해 7.5%에서 0.5% 낮춘 7% 안팎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을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이 성장률 목표를 낮출 거란 예상은 이미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가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요.
네.
지난 2007년에 14.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네.
이어 2010년에는 이제 10.4%로 마지막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세인데요.
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계속 성장률 목표를 7.5%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장률은요. 2012년에만 7.7%로 목표치를 넘었고
네.
2013년에는 7%, 지난해에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7.4%로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를 못했는데요.
네.
이는 뭐 국제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리커창 총리는요. 이제 중국이 본격적인 중고속 성장기 뉴 노멀, 새로운 정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고속 성장기는 지나간 만큼 이제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성장 방식의 전환, 구조 조정,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구조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장과 경제 구조 조정 사이에 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쯤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표치를 항상 이제 제시를 해왔죠.
네네.
조금씩 낮춰왔고요.
비단
목표치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예전에는 이제 뭐 중공업 이런 거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
네.
또 이런 성장 위주에만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그런 고속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경제의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리 총리는 또 이밖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하면서 도시 취업자 수는 1,000만 명 이상 늘리고 또 도시 등록 실업률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리 총리가 또 투자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죠.
네, 사실 그 점이 외부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점일 텐데요.
네.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에 대한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중국 투자를 원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이죠.
네, 큰 개혁이 되겠어요.
네, 리 총리는 또 올해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을 6%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지난해 3.4%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외 무역도 늘려나간다는 겁니다.
네, 리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 경제 분야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눈에 띄나요?
그동안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인데 환경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했고요. 또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자동차 매연도 줄이고 공장 매연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화력발전소에서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조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점지역, 뭐 베이징, 허베 이런 곳들이 될 텐데요.
네네.
이런 곳에서 석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리 총리가 환경과 함께 또 부패 척결을 강조했는데
네.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부패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8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패 대응에 대한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또 부패의 정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규모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발표도 있었죠?
네. 전인대 대변인, 푸잉 대변인이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국방 예산을 묻는 질문에 국무원이 건의한 예산 초안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1,450억 달러 정도다. 이렇게 밝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인상한다는 얘기죠.
네. 중국이 최근 여러 해 이 두 자릿수로 국방 예산을 증가해 온 게 맞죠?
그렇습니다. 5년째인데요. 올해 네. 10% 증액은 지난해 12.2% 증액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국방 예산이 되겠죠. 특히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의 국방 예산 지출은 이렇게 공개하는 액수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네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현대와 통합개발 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 뭐 이런 이제 강군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제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편성할 거란 예상이 있었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이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조금 위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협을 느끼고 있죠. 중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팽창하면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위협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인도 등은 이 중국의 국방 예산에 맞춰서 자국 국방 예산 도 늘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푸 대변인은요. 중국이 그동안에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군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해야 했다. 따라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국방정책은 순수한 방어 차원이라는 점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주변국들은 당연히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1,450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뭐 많은 건가요?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하지만 미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치지 못하죠. 올해 백악관이 의회에 요구한 국방 예산은 6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중국 국방 예산은 미국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겁니다.
네, 베이징에서는 이 양회에 맞춰서 보안도 강화가 됐다고요.
네, 뭐 베이징에서 양회가 열리면서 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또 정협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 각지에서 이제 대표들이 참석을 하면서
네.
최대 정치 행사이자 축제 분위기도 있고 또 하지만 한편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온 네. 민원인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베이징에서는 양회 개막을 맞춰서 곳곳에서 보안과 통제가 대폭 강화됐고요. 특히 이제 뭐 민원인들이 돌발 행동을 벌이다가 공안에 저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매년 양회 기간에 베이징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의 반대 또 백악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란 핵협정에 관한 것이 이제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이란과 P5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주요 6개국인데요.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더한 건데 이 이란과 나머지 주요 6개국의 이 핵협상은 아주 나쁜 협상이라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비교하기도 했는데 이란도 북한처럼 결국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배경에 있을까요?
뭐 사실 연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요.
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협상 중인 내용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불리기, 이 핵개발 시설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감시할 사찰단도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뿐이지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이 언제든지 이 합의를 깨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요.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비판하면서도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국무부도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직접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 국무부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적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네.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또 핵무기 개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란이 핵 협상에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란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경하게 반영을 했죠. 이란은 네타냐후 총리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협상 노력에 회방을 놓고 있다. 이렇게
네.
비난을 했는데요. 이런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 사흘간 핵 협상 대화를 가졌는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렇게 밝혔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 휴양도시 몽트레에서 4일간 만났죠. 오전과 오후 또 며칠째 이어지면서 마라톤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케리 장관과 함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보 담당 차관, 또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민감한 핵협상의 세부사항인 만큼 공개되기는 어려울 건데요.
네.
대화에서는 이란 핵협상의 핵심인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 또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를 벌인 것인데
네.
두 장관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고는 밝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 견해에 좀 차이를 조금 좁히는 그런 노력에 성과가
네.
있었다는 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분석이었죠.
네. 미국과 이란은 이달 안에 협상 타결을 위한 틀에는 합의를 이룬다. 그런 목표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주요 6개 협상 참가국들이 이제 협상을 또 재개를 할 텐데요. 협상의 목표는 이달 안에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고 오는 7월 1일까지는 최종 타결을 해서 서명까지 맞춘다는 그런
네네.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달 말 합의, 정치적 합의 시한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과 이란의 고위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각국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과거 어느 때 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10년간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죠. 그동안에 이제 뭐 협상 참가국 당국자들이 익명으로 이런 내용을 밝혔던 적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핵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란이 최소한 10년간 민감한 핵활동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촉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스 통신에 따르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핵활동 10년간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란을 위협하는 수준의 요구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발언이 나온 후에도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이틀간 더 핵협상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좁혀졌을지 주목이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다르다면 결국은 뭐 협상 타결까지 가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가국들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이 본격적인 핵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사실 이런 정치적인 협상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일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퍼거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군요.
네. 사건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에 미국 남부의 소도시 퍼거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무장하지 않은 흑인 10대가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뭐 인종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었죠.
네네.
또 시위뿐만 아니라 폭력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여러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인종 갈등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또 흑인들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몇 건 더 발생을 했죠.
네네.
그렇게 인종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법무부가 이 퍼거슨 씨의 이 개별 사건뿐만 아니라 시의 치안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지난 4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조사 결과일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법무부는요, 퍼거슨 시 경찰과 법원에서 상습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퍼거슨 주민 중에 흑인 비율이 67%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차량 불심 검문을 당한 사람의 85%가 흑인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흑인이라면은 불심 검문을 당한 비율이 백인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체포된 사람의 93%도 흑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흑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비율이 백인에 비해서 68% 적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미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그런데요. 따라서 퍼거슨 경찰과 법원의 이런 관행은 표현의 자유, 또 사생활 보호, 평등한 법 적용 같은 이 미국의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미 법무부는 실제로 앞으로 퍼거슨 씨 당국 등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지난해 사건 당시 이 총을 발사한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이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중요한 관심거리였는데요.
네.
법무부는 앞서 이제 대배심에서 윌슨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인 경찰관이 연방인민권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필 이에 대해서 숨진 흑인 10대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들은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근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